우리 잘 아는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병자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것이 베다니라고 그랬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 4km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사는 이 베드로는 마르다와 또 마리아의 오라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3절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고, 또 5절에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그 동생은 마리아를 말하죠,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 수 있다. 이미 이 사실은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지만, 사랑받음에도 불구하고 병들 수 있다, 아플 수 있고 시험들 수 있고 어려움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다니의 의미는 가난한 이들의 집이다라는 의미고, 나사로의 의미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집 베다니에 살아도,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도 그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시험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전히 우리는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은 금방 빨리 응답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저울질할 것이 아니라 내 어려운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해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서도, 풍요의 자리가 아니라 이 가난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받는 자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을 때만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고난을 통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받는 이 나사로, 사랑받는 마르다와 마리아 집안에 엄청난 고통,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랑받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우리는 주님 안에,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가 병됐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주님께서는 곧바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 때도 그랬지만 마지막 표적에서도 사람들의 조급한 어떤 상황보다, 내 조급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움직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표적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을 받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십자가와 이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처한 다급한 상황과 아주 막막한 기다림마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답답하지만 그러나 그 답답한 상황까지도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로 삼으신다. 나는 빨리 응답됐지 받지 못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이 고난도 영광 받으실 기회로 삼으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는 기회로 삼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 어려움이 임하는지, 왜 그런 시련이 임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영광 받으실 기회로 주님은 그렇게 삼으시고 그렇게 만드실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을 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련과 시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그랬어요. 유대는 어떤 곳입니까?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득실거리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릴 정도로 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자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빛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 10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냐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주님이 빛이십니다. 빛이 함께 있으면 낮과 같습니다. 낮에는 예, 강도가 침범하지 못하고 다른 해가 침범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낮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 안전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 빛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신 주님만 분명하면 넘어짐 속에서도 다시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져서 힘든 것은 이 어둡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삶이 어둡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이 빛이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밖에서 날아오는 돌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 내면의 빛이 꺼지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의 빛만 활짝 활활 타오르면 세상에 어떤 어떤 비난이 와도, 또 밖에 어떤 돌멩이가 날아와도 내 안에 계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걸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 어떤 돌멩이가 날아와도 우리는 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면은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빛이신 주님이 그 안에 분명하게 계셨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 있었다. 원망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밖에서 날라온 돌 때문에 내가 넘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빛이 분명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숨이 되어서 내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빛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이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복된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시험이 우리를 늘 도전하게 합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시련과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주님만 분명하면 어떤 시험도 어떤 시련도 능히 감당하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11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자. 잠들었다. 죽었는데 잠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4절에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그 죽음을 주님은 잠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나사로를 깨우는 것은 주님이 죽으셔야 나사로의 죽음이 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가장 큰 사랑을 몸소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깨우시기 위하여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자는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이 잠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사로가 잠잔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잠자는 것에서 깨어나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깨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죽음도 잠자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닙니다. 잠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먼저 주님이 오실 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한 이 땅에 있는 자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잠잔다, 나사로가 잠잔다, 그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활 복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죽음은 죽는 게 아닙니다. 잠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5절에 보십시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내가 빨리 가서 나사로를 죽지 않도록 한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왜요? 그 이유를 그 뒤에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랬어요.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곧바로 가지 아니하고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더디게 역사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거 생각하시고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왜 내게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곧바로 내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답답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농사질 때에 벼를 이렇게 직파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파도 하고 또 모내 이렇게 이안기로 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번씩은 물을 이렇게 대주지만 한 번씩은 물을 쫙 빼서 바닥이 말라지게 합니다. 특히 직파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나주 봉황 출신이잖아요. 농사를 지어보기도 했고 짓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직파해놓고 그냥 물을 계속 주는 게 아닙니다. 한 번씩 물을 쫙 뺍니다. 그리고 갈라 땅 논바닥이 갈라지기까지 뺍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랬어요. 곧바로 응답하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신다. 곧바로 역사하지 않은 것을 기뻐한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뿌리 내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도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에 기뻐하실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게 지금 곧바로 응답하지 않는 이유, 지금 내게 어떤 시련이 있는 것은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내 모습 보면서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곧바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내게 곧바로 응답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시련을 주든지 또 안 주시든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사실 제자들이 자주 그런 것처럼 도마도 자신도 모르게 진실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알고 말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죽는 일입니다. 도마가 훗날 고백하듯이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사는 길은 주님과 함께 죽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오늘도 내 인격이 죽고 내 꼬라지가 죽고 내가 정말 내 모든 과거가 죽고 내 삶이 죽을 때에 비로소 내 안에서 주님이 사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주와 함께 사는 길은 주와 함께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죽을 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피로보다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중요한 것은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빛이 분명하면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구할 때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내 고통과 내 죽을 병이 내 죽을 삶의 맛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하는 기쁨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받는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으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오늘도 복된 주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상황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석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